여러분 오늘 오후에 좋은 시간 되셨습니까?
네.
예. 댄스 경연대회도 참 은혜롭고 또 합창 경연대회도 참 은혜롭죠?
네.
예. 무엇보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복되고 또 오전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또 박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 오늘 저녁에는 성경 마태복음 26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35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합창 경연대회를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제일 은혜로웠던 게 뭔지 압니까? 제일 은혜로웠던 게 저희들 인천 합창단이 대상을 못 탔다는 게 제일 은혜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대상을 이렇게 탔었는데 지휘자상에 대상에 상을 다 받았었는데 그 마음을 빼내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휘자는 자기가 세상에 지휘를 제일 잘하는 줄 알고 그 다음에 합창단은 자기가 세상에서 합창을 제일 잘하는 팀인 줄 알고 그 마음을 빼내는데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보면. 그래서 합창단이 산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보니까 영으로 탁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자꾸 흘러가면서 그 높아진 그 마음을 빼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우리 합창단을 지휘하는 보리수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게 작년에 리바델 가르다 합창제에서 합창단이 대상을 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그 마음에서의 어떤 그 대상 탄 그 마음을 빼내야 된다고 가르치시는 걸 보면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 마음 하나 빼내는데 1년이 걸렸는데 비로소 오늘에서야 오늘도 아마 합창대회에서 대상을 기대하고 앉아있었겠지만은 대상이 아니라는 발표가 나오는데 제 마음에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물론 연습한 합창단 팀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던 게 또 강남교회도 또 대상을 못 탔다는 게 또 참 은혜롭더라고요. 보니까 왠지 아십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 합창단 수준이 다 평준화되어 있어서 누가 대상을 타고 못하고의 의미보다도 누구든지 다 대상을 탈 수 있고 또 대상을 탔더라도 등회로 밀려날 수 있고 이걸 보면 그만큼 우리 합창단들의 각 지역 합창단 실력이 이렇게 향상되어서 정말 다들 이제는 대상 타는 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께 모여서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고 또 그렇게 주의 마음을 얻고 이게 이런 연습 시간이 아니면 이제는 상의 어떤 그런 의미를 둔다면 그런 귀한 시간을 잃어버릴 텐데 오늘 합창대회에 나왔던 모든 팀들이 정말 함께 모여서 연습하는 시간 동안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는 그 시간을 가졌으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게 가장 큰 상이고 또 우리 교회 또 그 모든 일꾼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또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일꾼들이 모여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복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무슨 말씀을 나눌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사실 부활절 연합 예배가 참 좋은데 이런 시간이 저한테 돌아올까 싶어가지고 부활절 연합 예배 별로 안 좋은데 저 오늘 아침에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하라고 저는 이제 또 우리 또 앞선 목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느긋하게 이렇게 있었는데 보니까 다 해외 나가고 안 계시는 거예요. 그 저는 편안하게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말씀 전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는데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은 부활에 관해서 참 많이 말씀하셨더라고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부활에 관한 소망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자들 마음에 이제 그 마음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도마가 자기가 보고 확인해야 믿는 그 마음처럼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납득이 가지 않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고 또 이제 예수님 말씀을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그대로 받으면 우리도 예수가 되어진다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고요. 또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복음에 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영원한 속죄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그 말씀을 제가 이제 들으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의를 얻었는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분명히 마음에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의를 마음에 받은 자들일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안에 신앙의 모든 비밀이 들어있는데 우리 마음에서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신앙이 잘 안 되는 사람은 그 안에 들어있는 비밀이 구원받을 때만 그렇게 해당하고 그 이후에는 그 부분이 마음에서 버려졌기 때문에 신앙이 안 되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인간에게 선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선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이 세상의 모든 사상은 권선 징악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선 징악 사상은 뭐 한국이든 뭐 일본이든 미국이든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디든지 가면 이 권선 징악 사상이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보거나 중국 영화를 보거나 뭐 서부 영화를 보거나 뭐 드라마를 보거나 대부분 이제 악당이 망하는 징벌을 받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선을 권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이제 선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인간의 선을 버려야 할 부분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창세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항상 악할 뿐이다. 그래서 선도 악이고 악도 악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좋은 마음도 선한 마음도 이게 버려지고 오직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의를 받아들이는 것만 의지 내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악하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셨죠? 예, 우리는 그렇게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땅은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했습니다. 자, 범죄한 이후의 땅에서는 나오는 것이 땅 스스로 낼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도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아무리 선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건 가시와 엉겅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선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이나 남을 위해서 도와주는 마음이나 이런 사회적으로 좀 좋은 어떤 이 마음과 이 생각에 대해서는 이게 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 내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이구나. 왜냐? 어느 날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다가 흔히 사랑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아니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이렇게 희생하는데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란 말이냐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렇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다시 말하면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세워주고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인정해줄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할 수도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랍 사람들은 알라신을 위하여서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온몸에 이제 폭탄을 두르고 이제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데 저는 폭탄만 두르는 줄 알았는데 거기다가 또 하나 두르는 게 있다고 합니다. 뭘 두르는지 압니까? 뭐 자살 폭탄 테러법이 폭탄만 둘러가서 꽝 터트려가지고 이제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다가 돼지 피를 두른답니다. 돼지 피를 비닐에 담아가지고 그걸 두른대요. 왜냐하면 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돼지가 이제 부정한 짐승인데 부정한 고기를 먹지 않을 뿐더러 그 피가 튀면은 마치 지옥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가장 이들이 싫어하는 게 이제 돼지 피기 때문에 폭탄 테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따가 이제 이 피가 튀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묻어버리면은 그 사람은 자기는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알라신을 위하여서 자살 폭탄 테러도 할 수 있고 조국을 위하여서도 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기를 세워주고 자기를 인정해 줄 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 없이도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세워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지만은 자기를 무시하고 짓밟고 배척하고 침뱉는데도 그를 위하여 희생해 줄 수 있냐.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죠. 보면은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고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신앙을 하는 부분에도 제가 신앙은 스키를 타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키 타보셨습니까? 스키를 탈 줄 아십니까? 예, 대부분이 이제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스키를 탈 줄 모른다고 말할 때 여러분이 올라가는 걸 올라갈 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려가는 걸 내려갈 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올라가는 건요 스키를 제일 잘 타는 스키 선수와 같이 똑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 리프트에 몸을 실으면 자동으로 스키장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거 못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거는요 우리나라의 대표 선수 스키 선수하고 똑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뭘 못한다고요? 예, 내려오는 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내려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세워주고 자기를 높여줄 때 그때 잘 올라가는 건 그 신앙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다니까요. 자기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육신적이라고 생각을 해도 세워주고 높여줄 때 시험 드는 사람 없어요. 다 좋아합니다 보면은. 근데 언제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비방하거나 대적하는 사람들이 세워질 때 떠납니까? 내려가락할 때 떠납니까? 예, 그럼 그 사람 신앙할 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올라가는 것은 누구나 올라간다니까요. 내려갈 줄 알아야 신앙을 할 줄 아는데 내려가는데 넘어지고 자뿌라지고 우당탕 쿵탕 하면서 하는 그 뭐예요? 스키를 탈 줄 모르는 거죠. 그처럼 신앙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세워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려갈 때 얼마나 잘 내려가느냐, 내려갈 줄 아느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잘 내려가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역자도 그렇고 형제 자매님들 그렇고 교회 안에 세워져 있는 분들도 그렇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도 그렇고 그리고 직분을 주고 이제 세워져 있을 때 일하는 거야. 인정해주고 세워줄 때야 누구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내려놔야 되고 자기를 비워야 되고 자기를 무너뜨려야 되는 그 위치에 가서도 과연 그렇게 내려가서도 주를 섬길 수 있고 신앙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진짜 신앙을 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아직 신앙의 어떤 그 길에 있어 멀어도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린 그래도 나름대로 좀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그 선을 다 버리고 정말 내가 더러운 인간이구나, 항상 악할 뿐인 인간이구나, 자 내가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니까 하나님의 의가 와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의가 와서 이제 내 의 말고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와서 하나님처럼 의롭고 거룩하고 완전한 그런 의인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구원받기 전에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 마음에 또 들어지는 선한 마음이나 충성된 마음이나 또 주를 위하는 마음, 복음을 위하는 마음, 우리 마음에 이제 또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이제 올라오는데 주님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마음에 또 올라오는 선한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을 봤던 이제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언제든지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는 베드로의 충성된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복음을 위한 마음이나 주를 위한 마음이 올라오면 그게 선한 마음이고 그게 좋은 마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냐면은 내 속에서 올라오는 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땅에서 나오는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이기 때문에 이제 씨앗이 떨어져서 배추씨가 떨어지고 무씨가 떨어지고 씨앗이 떨어져서 그 씨앗을 받아들여서 내는 그것만 먹을 만한 채소지 땅이 스스로 내는 것은 가시던 불과 엉겅퀴란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내 속에서 올라오는 좋은 마음 말고 충성된 마음 말고 받은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베드로의 마음에 자기에서 올라오는 좋은 마음이 있으면 충성된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그 마음으로 신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도 베드로가 내가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는 이 충성된 마음으로 주를 따르고 주를 섬기려고 하는데 이건 베드로에게서 올라오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건 주를 따르고 주를 섬기고 주를 위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베드로 자신에게서 나오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가시와 엉겅퀴란 말입니다. 제거되어져야 할 가시와 엉겅퀴인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26장에서 뿐만 아니라 16장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6장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여기 이제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이 또 부활에 관한 소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될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이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활의 소망에 관한 말씀은 안 들리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만 들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베드로의 마음에 올라오는 이 좋은 마음 충성된 마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이 마음을 보고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이건 베드로의 마음에서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받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좋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충성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선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이게 선처럼 보이지만은 베드로에게서 나오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란 말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베드로의 마음에 아무리 충성된 마음처럼 보이고 좋은 마음처럼 보여도 이건 가시와 엉겅퀴이기 때문에 제해져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마음에 자기가 봤을 때 이건 충성된 마음이고 좋은 마음이고 주를 위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제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마음을 들고 나가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하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마음에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주를 위하려고 하는 마음 주님을 향하여 충성된 마음 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건 좋은 마음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남을 위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 야, 이런 건 다 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고, 아, 우리 인간에게서 나온 건 다 악이구나.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발견되어지면서 우리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베드로처럼 베드로 역시 구원을 받고 주님을 섬기고 주를 따르고 있는데 베드로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베드로에게서 나오는 그 좋은 마음, 베드로에게서 나오는 그 충성된 마음, 그 역시 가시와 엉겅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땅이 아름다운 식물을 내려면 땅이 아름다운 채소를 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은 땅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 말고 받은 씨앗으로 아름다운 식물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 속에서 나오는 좋은 마음 말고 받은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내게서 올라오는 아무리 좋은 마음이고 충성된 마음이고 주를 위하는 것처럼 보여도 야 이건 가시와 엉겅퀴구나. 내 마음에 충성된 마음이 있어도 내 마음에 주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도 내게서 나오는 이 마음은 다 가시와 엉겅퀴네. 이건 다 뽑아내야 될 거구나. 그래서 지금 들려지는 말씀 앞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의 그 마음을 받아서 받은 마음으로 사는 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 자기 충성된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받은 마음으로 사는 그 신앙과 자기에게서 나오는 충성된 마음으로 사는 그 신앙, 주님은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뭘 가르치냐면은 베드로야, 네 속에서 나오는 지금 충성된 마음, 주여 그리 마음속에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했을 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그게 뭐냐면은 베드로가 지금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안 받고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사탄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주의 마음이 아니고 베드로가 지금 사탄의 마음을 받은 거기 때문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서 올라오는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곧 그것은 주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으로 사는 사단에게 오염되어 있는 내 마음으로 사는 사단의 일을 하는 것과 같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베드로에게 보여주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베드로의 마음에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충성된 마음을 들고 나가보지만은 그 역시 베드로야 그거 가시와 엉겅퀴야, 그거 뽑아내야 돼, 그거 제해야 돼. 왜? 지금 베드로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마태복음 26장에서 이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에게서 나오는 충성된 마음이지만은 그 마음은 뭐와 같으냐면은 예수님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라고 하신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스가랴 성경 1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스가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 말씀대로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질 거다. 그런데 베드로가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그 말은 달리 해석하면 뭐와 같으냐면은 예수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해놨지만은 나는 그 예언을 한번 뒤집어엎어 보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가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이 소리하고 같은 거예요. 그 마음이 곧 어떤 마음이에요? 사단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을 폐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예언의 말씀을 피하려고 하는 거고 마귀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 속에서 올라오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한 것처럼 그게 마귀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는 충성된 마음 말고 내가 이제 받은 마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룻기 성경에서 룻이 복을 받는 장면, 에스더 성경에서 에스더가 복을 받는 장면, 한결같이 이들의 삶의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들은 자기 마음 말고 받은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인도자의 마음을 받아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누워라고 했을 때 모압 여자인 룻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이야기지만은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그 마음 말고 어머니의 마음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에스더 역시 왕 앞에 나가면 죽이는 법인데 30일 동안 왕 앞에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이는 법이지만은 모르드개가 왕 앞에 나가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을 받아서 그 받은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제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충성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신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는 받은 마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서 내 좋은 마음, 내 충성된 마음 말고 지금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종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받은 마음으로 사는 이 신앙을 터득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내 속에서 올라오는 충성된 마음 말고 베드로야, 네 속에서 올라오는 그 충성된 마음 전부 다 마귀야. 그거 다 가시와 엉겅퀴야. 네가 그 마음으로 살면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제는 네 마음 말고 받은 마음으로 살아라고 이 받은 마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야만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제 가시와 은근키를 내는 신앙이 아니라 먹을 만한 채소가 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이제 받은 마음으로 사는 이 신앙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다음 단계 신앙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늘 이제 서론이 이렇게 길었습니다. 이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그럼 이제 내가 교회 안에서 받은 마음으로 살고 충성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인생을 이제 복음 앞에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주를 위해 충성하는 삶을 살고 교회와 함께하게 살고 자 이런 신앙을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안에 구원받은 지 20년 30년 연륜들이 깊어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이야기를 그래 나도 받은 마음으로 살았다. 그래 내가 받은 마음으로 살아서 나도 열매도 있고 하나님 역사도 있고 은혜 입은 것도 있고 복음의 진보도 왔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간증이 있다. 자, 근데 그 다음 이 다음 신앙의 단계에 가지 못하면은 내가 이 받은 마음으로 산 것조차도 또 이것이 복음을 가로막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아, 내가 받은 마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입고 역사도 경험했고 능력도 맛봤다고 하지만은 그럼 이 다음 단계 신앙이 뭐냐? 성경 창세기 2장에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경작할 사람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경작할 사람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 땅이 가시와 은근키를 내기 때문에 가시던 물과 은근키를 내기 때문에 경작자가 있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소산을 얻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러나 그 전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경작자를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채소가 나지 아니했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경작할 사람이 없었고 두 번째,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두 가지 조건입니다. 자,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그 조건 하나와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2장의 땅은 범죄하기 전의 땅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범죄하기 전의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납니까? 가시가 엉겅퀴가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왜 경작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2장에는 오직 하나님이 창조한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밭에 채소가 나오고 식물이 나오고 열매 맺는 과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경작자가 왜 있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다 먹을 만한 채소고 먹을 만한 식물인데 왜 경작자가 필요하냐.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의 경작이 있고 창세기 2장에서의 경작이 있는데, 창세기 3장에서의 경작은 얕은 단계의 경작이고 창세기 3장에서의 경작은 깊은 단계의 경작인 거예요. 자, 얕은 단계의 경작, 가시와 엉겅퀴기 때문에 이거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 내 속에서 올라오는 옳은 생각, 내 속에서 올라오는 충성된 마음, 자, 이건 가시와 엉겅퀴기 때문에 뽑아내야 되는데 이게 얕은 단계의 경작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여러분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빼내고 교회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을 받고 또 종으로부터 들려지는 그 음성을 받고 발을 내딛고 나가보니까 하나님 역사도 경험하고 은혜도 입고 직분도 얻고 쓰임도 받고 세움도 받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신앙은 자기 생각 갖고 자기 마음 가지고 신앙하는 사람하고 다르게 오늘 교회의 마음을 받아서 사는 신앙, 여러분 그렇게 신앙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 집에 갔는데 여러분 집에 안 가고 교회 마음 받아서 여기 지금 앉아 있잖아요. 보면은 언제 마치나 하고 앉아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 안의 주문은 늘 빨리 마치라 합니다. 결혼식을 하든 장례식을 가든 빨리 마치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빨리 마쳐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그래도 교회 마음 받아서 앉아있죠? 예. 여러분 마음 같았으면 집에 갔겠죠? 예.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앉아계셔서. 자, 이제 우리가 받은 마음으로 살면서 이렇게 이제 내 마음을 제하고 받은 마음으로 살면서 교회와 함께하고 복음과 함께하면서 은혜도 있고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내 속에 올라오는 내 생각, 내 마음 빼내고 가시와 엉겅퀴를 경작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삶을 맛보고 그 신앙을 맛봤는데 그게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의 깊은 단계의 경작이 이루어져야 여러분이 교회 안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입고 역사를 경험했다는 이게 나중에 여러분의 의의가 돼가지고 은혜를 입은 사람일수록 또 쓰임을 받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대적하고 더 많이 이제 교회를 거스리고 복음을 거스른 위치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종종 본 적 있죠? 예, 그들이 창세기 2장에서의 경작을 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은혜 입은 것도 있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나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한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얕은 단계의 경작만 이루어졌지 창세기 2장에서의 깊은 단계의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깊은 단계의 경작이 뭐냐? 그건 가시와 엉겅퀴기 때문에 경작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창세기 2장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안 나옵니다. 먹을 만한 식물, 먹을 만한 채소만 나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경작자가 있어야 할 것을 이야기했느냐면은, 자, 우리가 분명하게 교회의 마음을 받고 또 종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나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우리 마음에서 뽑아내야 된단 말입니다. 왜 뽑아내야 할까요? 자, 이런 예를 들면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할 겁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상주하는 인구가 많습니다. 상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 이제 뭐 한 100명 이렇게 있고 또 합창단 스텝 들어오면은 뭐 한 250명 또 칸타다 준비할 때 라이처스 팀도 오고 이러면 한 300명 막 이렇게 이제 있어요 보면은 이제 식사하는 이제 인원이 많기 때문에 때로 야채 농사를 짓는 자매님이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야채 농사를 짓는 자매님이 야채를 가져가라고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저기 이천에서 이제 비닐하우스를 하면서 전문 이제 야채 농사를 짓는 분인데 저는 아직 그분이 이제 누군지 잘 모르고 이제 인사는 못 드렸는데 늘 고맙게 잘 먹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이제 자매님들이 그 비닐하우스에 이제 야채를 뽑아가라고 하면은 제가 모르긴 해도 저희 교회 자매님들이 제일 잘 뽑을 것 같아요. 새벽에 일찍 갑니다. 비닐하우스 해 뜨면 덥다고 막 스타렉스 한 대에다 그 다음에 트럭 가져가서 뜯어가라 크면은 막 비닐하우스 한 동을 다 뜯어오는 거예요. 뭐 열무, 그냥 청경채 막 다 뜯어옵니다 보면은. 그래 막 트럭에 산더미처럼 싣고 오는데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그 비닐하우스에 재배되는 건 전부 다 먹을 만한 채소인데 이걸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자, 농수산물 시장에서 그 농사 짓는 그 이제 채소의 가격이 폭락해서 이게 자급비도 안 나오면은 빨리 이걸 뽑아내고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 새로운 종자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시와 엉겅퀴기 때문에 뽑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씨앗을 땅이 받아들이려면은 기존 자라고 있던 먹을 만한 식물이고 먹을 만한 야채지만은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안 뽑아내면 어떨까요? 그걸 안 뽑아내면 때로 여러분 TV에 배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뭐 다른 채소 농사 짓는 사람이 가격이 폭락해서 밭에서 그냥 다 갈아엎는 거 보셨습니까? 예, 트랙터 가지고 그냥 다 갈아엎죠, 그죠?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 들던가요? 아이고, 세상에 안 됐다. 저 농부, 저 농사씨가 1년 동안 실컷 농사 지었는데 저걸 밭에서 다 갈아엎구나 하는데, 근데 그럼 그분들 연소득이 여러분보다 더 높다는 거 압니까? 잘 모르시죠? 그게 해마다 늘 잘 돼야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3년에 한 번씩만 맞아떨어져도 돈 잘 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일종의 이제 모험이죠. 어떤 이제 농사를 지어야 이게 값이 이제 폭등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밭에서 다 갈아엎어도 본인들은 별 손해를 안 본답니다, 보면은. 자, 어쨌든 노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갈아엎으면은 이제 그게 거름이 돼가지고 그 이듬해 이제 또 농사를 짓겠죠. 그러나 비닐하우스에서는 어떨까요? 비닐하우스는 그렇게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빨리 새로운 야채를 계속 재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로타리 쳐가지고 비닐하우스에서 갈아엎을 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자 이제 새로운 농사를 지으려고 청경채를 심어놨는데 새로운 농사를 지으려고 그걸 로타리 쳐 갈아엎었다. 그럼 씨앗을 뿌리면 잘 될까요? 그게 밭에 막 덕지덕지 이렇게 늘려 있으면 농사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싹 뽑아내야 좋죠. 예, 가시와 엉겅퀴기 때문에 뽑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씨앗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신앙 안에서도 내 속에서 올라온 내 생각이기 때문에 갈아엎어야 되는 것만이 아니고 내가 새로운 주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새로운 영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주로 말미암은 것처럼 보여도 영적인 걸 할지라도 내가 이거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12년도에 박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마인드 교육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양회를 내려가고 있는데 전화를 주셔서 자네 이번 수양회 가면 마인드 교육을 하게. 여러분 참 신기하죠. 2012년도에 목사님 2012년 겨울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신기한 것은 2015년 7월 1일부로 인성 교육이 의무화되어서 모든 일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인성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여야가 일치가 잘 안 되는데 여야 만장일치로 인성 이제 교육진흥법이 통과가 되어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집니다. 이게 세계 최초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이제 시행한 법령입니다. 그 현재 일선 학교에서 또 군부대에서 교도소에서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이제 이 마인드 교육 요청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야, 박 목사님께서 어떻게 그걸 아시고 2012년도에 마인드 교육을 하라고 이야기하셨겠어요? 그래서 이 마인드 교육 분야에는 우리가 제일 앞서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이 깊은 단계의 경작이 왜 꼭 필요한지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를 돌아보면서, 야, 이게 깊은 단계의 경작이라는 것이 안 되어지면 영적인 것들을 다 가로막는 것이, 그때 이제 2012년 겨울에 대륙별 훈련이 있었습니다. 군유스코 학생들. 그때 제가 이제 복음반을 맡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군유스코의 이제 마지막 그 대륙별 훈련인데 이 학생들이 복음을 한번 다 듣고 가는 거 중요하죠? 꼭 필요한 일이죠? 복음을 위한 일이죠? 제가 이제 그 일을 맡았습니다. 박무사님께서 마인드 교육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수양관에 가서 진행부에게, 아이고, 저 목사님 마인드 교육을 하라고 합니다 하니까 진행부에서, 김 목사 복음반 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죠. 정확한 법칙이 있죠. 사람의 마음은 어디로 흘러가냐면은, 사람의 마음은요, 부담스러운 것이 있고 덜 부담스러운 것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덜 부담스러운 쪽으로 마음이 흘러가요. 그때 제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마인드 교육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복음반은 또 늘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어디로 기울어질까요? 예, 복음반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음반 하는 게 육신적인 일입니까? 영적인 일이죠. 예, 꼭 필요한 일이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직접 이제 목사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차원이 아니고 목사님이 강한 의지가 보여지니까 이제 마인드 교육을 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히고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야, 만약 그때 내 마음에 복음반을 해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을 내가 뽑아내지 못했다면 목사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나. 자, 이 복음반을 해야 된다는 건 분명히 영적인 일이지만은 이걸 제하지 않으면은 새로운 씨앗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고 새로운 영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걸 성경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성경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분명히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길리기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여러분, 아시아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이게 육신적인 일이 아니고 복음을 위한 일이고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일이며 주의 일인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 아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걸 방해해? 야, 이거 사단의 역상같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에, 아, 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 걸 보면서 이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는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고 분명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야, 이건 영적인 일이야 하고 아시아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지금 마게도냐의 첫 성인 이제 빌립보에 루디아가 구원을 받고 그 집이 구원을 받는 일이나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구원을 받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일들, 자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런 큰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일을 가로막는 거예요. 무엇이? 내가 이거 복음 위한 일이다. 지금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복음 전하면 되지. 자 이게 영적인 것이고 분명히 주를 위한 것처럼 보여도 이게 가시와 은근키기 때문에 제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야 이게 정말 악한 거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거기서 마음을 꺾고 거기서 마음을 돌이키는 신앙은 얕은 단계의 경작만 할 줄 아는 신앙인 거예요. 그 사람은 창세기 3장에서 가시와 엉겅키기 때문에 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이제 창세기 2장에 와서 깊은 단계의 경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복음을 위한 일이고 주를 위한 일이고 주를 섬기는 일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새로운 영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이거 재해야 되고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래서 야 2012년도에 아 목사님 저 복음반을 맡았는데요, 복음반을 해야 되는데요 하고, 그 다음에 또 진행부에서도 또 아이고 김 목사 이번에 복음반을 맡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제가 지금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뭘 알고 어떤 일을 하고 있겠나. 근데 분명히 복음을 위한 일이지만 그 마음을 뽑아내고 새로운 씨앗을 받아들였을 때, 새로운 그 종의 마음을 받아들였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인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지만은, 그리고 또 이 마인드 교육이 복음하고 또 무슨 상관이 있고 무슨 연관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었는데, 이제는 이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많은 복음의 일들이, 복음의 진보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또 필리핀에서 스와질랜드에서, 지난번 이제 박목사님께서 스와질랜드를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목사님이 이제 다니시는 곳마다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제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마인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인드 교육을 하는 참 좋은 게 뭐냐면은 기독교 국가나 캐톨릭 국가들은 이 마인드 교육을 하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지난해 일선 교사들만 18,000명 되는 교사들이 이 마인드 교육에 참석해서 이제 복음을 들었고, 또 그때 참석했던 분들 가운데 이제 한국에 연수를 받으러 옵니다. 야, 필리핀 교사들이 연수를 받으러 오는데 작년에 이제 120명이 연수를 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300명이 연수를 받으러 옵니다. 그래서 1차, 2차 해가지고 2주간에 걸쳐서 일선 교사들이 연수를 받으러 오는데, 작년에 재밌었던 일이 한꺼번에 이제 일선 교사들이 120명이 해외 연수를 받으러 간다고 하니까 필리핀 교육청에서 도 교육감한테 지시가 떨어져요. 왜 교사들이 한꺼번에 120명씩 해외를 무슨 연수를 받으러 가냐? 도 교육감님이 보고할 재료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간다고 보고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그렇게 지시가 떨어지니까 아이고 아뜨거라 싶어가지고 확인하러,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 본인이 와서 확인해야 되겠다 싶어서 직접 이제 답사차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까라고 하다가 그러지 말고 직접 마인드 교육을 해드리자 해가지고 거기에서 온 대표단 8명 되는 분들한테 직접 마인드 교육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한 2시간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분들이 그걸 듣고는 너무 좋다, 이거 우리 교사들이 꼭 들어야 할 부분이구나, 그래서 이제 120명이 왔다 갔는데 그 왔다 간 분들이 너무 좋았다면서 이분들이 광고를 잘해 주셔가지고 원래는 배가 넘는 300명 되는 분들이 이제 4월 말에 이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이렇게 받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보면 야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이게 의무화되어질까. 또한 그냥 사이버대학교에서는 이걸 정규 과목으로 이제 채택을 해가지고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강의가 나갔는데 원래 이제 두 번째 이제 나갔는데 작년에 이제 300명 되는 학생이 수강을 했는데 원래는 더 많은 학생들이 수강을 했어요. 350명 되는 학생이 수강을 하니까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한 반에 학생이 너무 많다. 왜 한 강의를 그렇게 많이 듣냐. 두 반으로 나눠라고 해가지고 이제 두 반으로 나눠서 지금 학생들이 강의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규 과목에 채택이 되는 일들이나 일들이 되어지는 일들 보면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지난 영상 채팅 여러분 보셨습니까? 지난 토요일 날 보셨어요? 우리 김기성 목사님이 이제 이 교도소의 마인드 강연 대스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누비면서 지금 해외에 이렇게 가신다 돌아오시면은 아마 이제 4월 한 달을 쉴 틈 없이 이제 전국 교도소를 누비고 다니면서 이제 이 마인드 강연을 하게 될 건데 왜냐? 지금까지 한 마인드 강연은 다 이제 지금까지 했던 그 교육이나 이거는 이걸로는 안 변하는 거예요. 재소자들이 변하지 않고 교도관들도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나갔다가 또 좀 있으면 또 잡혀오니까. 근데 우리 김기성 목사님은 실제 본인이 변화되어진 그것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교육으로는 안 된다. 또 들어오게 되어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본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강연을 하는데 지금 전국 교도소에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에서 지금 강연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도 등달아서 이제 바빠지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전국 교도소는 우리가 다 접수할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뿐만 아니라 군부대 또 일선 학교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복음의 어떤 그 문을 열어가시는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데 이 모든 것들을 가로막을 뻔한 게 뭐냐면은 내 마음에 복음반을 해야 되는데 하는 이것도 영적인 거잖아. 이것도 주를 위한 거잖아.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거잖아. 내가 이걸 뽑아내지 못했더라면 내가 새로운 씨앗을 받아들일 수 없고 새로운 주의 뜻을 주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복음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한때 주의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입은 그것이 성경에 보면 뭐가 되냐면은 놋뱀이 나중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을 가로막고 분양하고 있으면서 우상과 똑같은 것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성경 열왕기하 18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웃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히스기야 시대에 와서 이 놋뱀을 깨뜨리고 이제 부숴버립니다. 여러분 이 놋뱀은 민수기 21장에서 분명히 이 놋뱀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었고 구원의 증표고 성경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 놋뱀을 그대로 섬기고 살았는데 히스기야 시대에 와보니까 이게 똑같은 우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산당을 제할 때 이 놋뱀도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 놋뱀을 깨뜨리면서 느웃단이라고 일컬었어요. 이건 놋종악에 불과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때 주의 은혜를 입은 것도 주의 역사를 경험한 것도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놋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느웃단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내가 새로운 영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데 있어서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의 깊은 단계의 경작이라는 것은 가시던 불과 엉겅퀴가 나왔기 때문에 경작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영적인 거고 먹을 만한 채소고 아름다운 식물이고 그게 유익을 줬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새로운 주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영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재해져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깊은 단계의 경작이 안 됐기 때문에 마음에 이 노뱀처럼 주의 은혜를 입은 것들, 역사를 경험한 것들, 쓰임 받은 것들이 다른 사람은 다 잊고 넘어갔으나 본인 마음 안에는 분양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마음 안에는 그게 우상이 되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고 내가 이런 역사를 경험했고 이런 은혜를 입었고 마음 안에서 깨트려지지 않고 새로운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을 방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된 사람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마음이 높아져서 결국 새로운 영의 인도를 못 받으면서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깊은 단계의 경작이 되어져서 계속 새로운 영의 인도를 받아가면 그러면 전에 내가 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자 내가 신앙이 재밌어지고 주님을 섬기고 복음과 함께하는 늘 지금 계속 새로운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마음에서 본인 마음이 죽어가면서 이제는 판단이나 하고 또 이제 교회 밖에서 불신적인 하는 사람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생각에 또 빠지게 되어지고 결국 마음에서 깊은 단계의 경작이 안 되어졌을 때 망하는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시와 엉겅퀴가 났기 때문에 경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고 또 하나님 역사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작할 줄 모른다면은 경작되어지지 않는다면은 야 내가 이 마음 가지고 망하겠구나. 주의 쓰임을 받으면서 주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내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여러분 영의 인도라는 것은 늘 새로운 그 주의 씨앗을 받아들이는 창세기 2장에서의 경작이 영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길은 복종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예수님 마지막 가신 길이 이제 자신의 오름을 뽑아내고 또 원함도 뽑아내고 복종의 길을 가시면서 그 마지막 그 길을 가시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했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을 그 발 아래 꿇게 하신 그 부활의 소망처럼 오늘 우리 마음에 내게 있는 또 한때 쓰임을 받은 또 한때 역사를 경험했던 그라 할지라도 경작되어져서 내 자신이 비워지면 또 다른 새로운 씨앗이 떨어져서 새로운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또 수많은 하나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 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제 우리가 받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발견하고 우리 마음 말고 교회 안에 들려지는 그 음성을 듣고 받은 마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았었지만은 그러나 창세기 2장에서 깊은 단계의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은혜 입은 것이 새로운 영의 인도를 가로막고 복음을 가로막는다는 걸 봅니다. 하나님 이제 가시와 엉겅퀴기 때문에 뽑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지난날 내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것도 또 역사를 경험한 것도 지금 또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도 세움을 입고 있다는 것도 우리 마음 안에서 다 경작되어지면서 새로운 영의 인도를 받고 새로운 씨앗을 받아들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 주시옵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